한꺼번에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이렇게 됐지? 민수기 4장 11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신약 한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의 영역. 우리가 모르는 거. 아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모르겠다 하는 무지의 영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의 영역. 뭐가 뭔지 알겠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사실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번째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뭐죠?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증거를 보니 이런 것 같다. 이게 이 부분이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세 가지 영역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전혀 모르고요.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요.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의 증거로 볼땐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떻죠?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지의 영역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럼 사실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요. 근데 말을 해보니까 느낌이 좋아. 태도가 좋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일종의. 그렇죠?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되어지는 예상을 사실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은 아예 몰라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잘할지, 잘될지 아예 몰라요. 어떤 영역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 잘한다는 것, 잘될 거라는 걸다 알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중간에 있죠. 이걸 내가 좋아할지, 잘할지, 잘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 해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잘될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부분들이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치관은 우리가 아예 몰라요. 그렇죠? 어떤 가치관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되게 리즈너블하다.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설득력 있다. 그러면 이게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세 가지 영역은 주로 어떻습니까? 과정형이에요. 보세요. 1번에서 3번으로 곧장 넘어가긴 어렵죠. 하늘에서 3번이 뚝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돼요? 내가 전혀 모르는 무지의 영역이 있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계와 예의로 딱 대하고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의 영역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정한 증거를 통해서 이 일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믿음의 영역의 과정을 지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잘 된다 라고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관계, 우리의 일, 우리의 가치관이 다이세 가지 영역의 과정성 속에서 이루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기도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신학교 가면 등단시켜 주는 줄 알고, 그건 소설가가 꿈이었으니까. 그러고 그냥 막연하게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땐 제로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사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고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 지금은 이게 나름대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랑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랑은 몇몇 부분을 봤어요. 아, 이 사람 이런 부분을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어떤 분이랑은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정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맥락에서 뭐 믿음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종교적인 단어로 접근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그 단어가 의미가 애매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막연해져 버렸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아 믿음, 내가 믿고 아 믿어야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단어 자체가 좀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니라고 얘기하면요.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맞죠. 하지만 이건 믿음의 컨텐츠지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뭐니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걸 얘기를 해야죠. 소망이 뭐니냐고 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그걸 얘기해야죠. 그건 근데 컨텐츠고 내용에 대한 것이고 믿음 자체, 믿는다는 게 뭔지 무엇을 믿는가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애매모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건 되게 우리 일상에 상관도 없어서 교회에나 와서 써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전 믿음이 없어요. 전 못 믿겠어요. 아, 전 사실 중심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 하나도 안 되지. 모든 인간관계가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할 때나 그리고 항상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에 접근해 나가고 있죠. 일을 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항상 완전히 검증된 것만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증거가 제일 중요하죠. 증거. 그렇죠? DNA 같은 증거는 사실이고 여기서는 그런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밝혀낼 정도는 아닌데 아, 이 증거를 보니 그렇게 예측되어진다라는 증거.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 지난주에 새로운 친구 한 명 왔어요. 지난주인가? 그래서 한 시간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아 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막 그 순회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아, 좋은 애인지 어떻게 알아? 한 시간 얘기해보고. 근데 에이 좋은 애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시간 얘기해본 그 증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애가 태도가 좋고 말하는 방식이 좋고 그 정도의 증거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실한다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 아, 이 일을 해봤더니 이게 재밌는 것 같아. 일을 이렇게 좀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 정도 증거. 그렇죠?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예측하죠. 아, 그럴 것 같아. 그 증거만큼 믿죠. 그리고 그 믿는 만큼은 사실로서 대우하죠. 그렇죠? 그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돼요. 얘가 좋은 사람일 거란 전제로 얘를 대해요. 일이 잘 될 거란 전제로 일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의 방식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이래요. 신앙도 이래요. 너무 자꾸 엄청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정한 증거가 있죠. 살면서 아 기도 중에 기도를 하다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라는 걸 받았는데 내가 해석되기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이신 것 같아. 내 해석에. 그럼 그만큼은 나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은. 아니, 그만큼 내가 해석되기로, 아, 이 위로는 그냥 눈 감고 있으니까 오는 위로야? 그럼 증거가 아니고, 내가 해석되기로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 같아. 그럼 그만큼의 증거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만 믿으세요. 그럼 일단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좀 따뜻한 분인 것 같아. 그 정도 믿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이만큼의 증거를 가졌으면 그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겨지는 만큼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 듣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근데 저건 목사의 논리에 설득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라고 내가 해석되잖아요? 그럼 그 해석된 만큼은 나한테 뭐가 돼요? 증거가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 증거가 뭘 증명해요? 이 증거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게 맞구나. 정도는 나한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있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나를 도와준 것 같아. 그냥 저냥 어떻게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분명히 응답받은 거야,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이 최소한 20%는 있어. 15%는 있어. 여러분, 치사하게 기도해놓고는 되면 아, 그 하나님의 준 거 아니라고 대부분. 아, 그럼 애초에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지. 할 때는 그렇고 나중에 손 털고. 아, 투자할 때는 금액을 받아놓고는, 아니, 일이 되면 내가,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지분이란 게 있는 거지. 여러분, 5%, 여러분 기도하면 5%는 드린 거잖아요, 일단.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5%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좀 됐어요. 그럼 5%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는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뭐 세상을 만든 능력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요 정도는 뭐예요? 믿는 거죠. 믿기는 만큼. 이렇게 믿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본문은요.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쭉 지나서 40년 이전이에요. 광야를 쫙 지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바네아에 딱 들어가 섰는데 열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열두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 가나안 땅이 어때? 성곽들이 완전히 강하게, 그리고 막 정규군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여기를 정벌하려 왔다는 게 내가 부끄러워. 그렇잖아요. 내가 부끄러워. 말을 못하겠어. 너무 세.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실망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라고 원망하죠. 그렇죠? 이 원망이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럴듯하죠. 이 장면만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죠. 그렇죠? 저것들이 날 멸시했어 이래요. 야, 멸시란 거 엄청 센다는데. 여러분 나를 멸시하면 나 진짜 다시 안 볼 건데. 멸시란 거 얼마나 센 단어입니까? 근데 왜 멸시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보세요. 이 장면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장면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얘기가 틀리죠.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열 가지 재앙 일으켰죠. 홍해 갈랐죠. 불기둥 구름기둥 했죠. 만나 매출하게 먹였죠.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이집트의 군대 다 이겨냈죠. 그 모든 장면들을 지나서 이 장면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땅 군대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아니 더 강한 군대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장면들을 가지고 이 순간에 서야 되는데 이 순간만 가지고 이 순간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걸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 한 패턴만 배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네가 경험한 만큼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경험한 거 네가 홍해 갈라지는 건 봤잖아. 그럼 그 정도를 증거로 삼고 그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만나 매출하기 먹었잖아. 그러면은 그 정도를 증거로 삼고 그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쭉 쌓였겠죠. 그게 쭉 쌓였을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열 가지 재앙에서 쌓이고 홍해 사건에서 쌓이고 이집트 군대 물리칠 때 쌓이고 만나를 위해 살고 불기능 그런 때 쌓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쭉 쌓인 믿음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요. 여러분 같은 아무 근거도 안 주고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야 무조건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가 겪은 만큼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넌 이게 안 쌓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지금 바닥에 소금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눈이 왔으면 쌓여야 되는데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그냥 오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랑 어떤 경험도 안 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초면인 것처럼 이 상황만 가지고 내 마음을 딱 형성시켜서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멸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있는데 내가 제일 어려울 때마다 다 해줬어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데 자기 무슨 일 있을 때 전화 내가 전화 안 받았다고 넌 친구가 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진짜 그래 그럼 뭐 그냥 오늘만 사는구나 진짜. 그렇잖아요. 얘랑 무슨 관계를 맺어 쌓이질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방식에서 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특별히 뭐 엄청나고 대단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느 장면이에요? 풍랑의 장면이죠.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다 죽는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다 죽는다고 자다 죽으실 거냐고.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죠. 야, 이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요, 이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깨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눈 뜨고 죽으시라고 깨운 거예요. 지금 풍랑 멈출 건 안 믿었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혹시 뭐라도 해보라고 깨운 정도. 100번 양보해서, 그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뭐예요? 제자들이 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시죠. 여러분 제자들만 보면 이 상황 보면 제자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지금 그 당시에 배는 뱁니까? 그게 나무 쪼가리지? 그 나무 쪼가리 타고 가는데 풍랑이었어. 요즘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배면 엔진 막혀서 이렇게 파도를 넘어가 볼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잖아. 그냥 죽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순간만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겪은 게 있잖아.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오늘 처음 만나서 지금 우연히 배에 같이 탄 게 아니잖아요. 같이 겪은 게 있다고. 예수님이랑 겪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보았고 자기를 부르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보았고 이걸 쭉 보고 그 정도의 증거를 갖고 너희들의 믿음을 가졌다면 최소한 오늘 안 죽을 거라는 거 정도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믿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어 도대체. 야 내가 너희가 보여준 게 몇 개인데 야 네가 그 경험 하나 있으면 요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 그 경험 하나 있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열 몇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 어디 갔어? 열 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믿음의 수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해. 근데 성경에서 메인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본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아, 이건 믿음이 없다, 넌. 네 믿음 어디 갔니?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큰 선물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겨지는 만큼만 믿으세요. 딴 교회 가봐라, 누가 일어나? 다 믿으라 그러지. 다 믿다가 체하는 것 같으니까 믿기는 만큼만 믿으세요. 내가 받은 약간의 증거. 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만큼만 믿으세요. 그만큼만 믿어요. 아, 내가 가진 증거가 고작 그거잖아. 근데 엄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교회에. 엄마 가짜야. 이런 믿지 말고. 근데 내가 인생을 겪었을 때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아. 내 증거가 그 정도야. 뭐 그 정도 느낌. 그럼 그만큼만 믿으세요, 일단은. 아, 목사님, 전 그것보다 좀 더. 제가 기도하다가 막 위로받은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이게 그냥 무슨 가요대 들어서 우는 거랑은 다르게 내가 정말 막 나 오늘 찬양할 때도 내가 막 정말 눈물이 나고 막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막 그런데 기완이 웃어가지고 또 웃다가 또 울다가 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믿기는 만큼만 믿으세요. 그리고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 정도 믿으세요. 그리고요 그걸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요 항상 위로받으러 가세요. 그게 내가 받은 증거만큼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위로받으러 가세요. 그리고요 가끔 선물 같은 거 챙겨가세요. 아, 위로해드린 거 제가 감사해서 나 얘 진짜 싫어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게 이건 포인트를 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선물이잖아. 하나님 제가 오늘은 진짜 별론데 제가 교회 갑니다. 이건 포인트를 쳐주세요. 이게 선물이잖아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만큼 믿고 그만큼 그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에 준하게 대우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되어지는 예측에 대해서 사실에 준하게 대우하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난 쟤 정말 좋은 애인 것 같아. 근데 전화번호는 절대 교환하지 말아야지. 이건 거짓말이고. 그렇잖아? 왜 되게 좋은 애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잘 지내보자. 알아가 보자. 그렇잖아요. 아직은 알지는 못해요. 사실은 아니지만 믿고 사실에 준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경험이 있으세요?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가르쳐주시는 분인 것 정도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배운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배운 거 잊어버리는 애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해요. 그렇잖아. 밑바긴 전에 물 붓는 기분이란 말이야. 내가 얘한테 3년 전에 분명히 이 강의를 다 했는데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그러면 걔가 너무 재밌다고 해도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난 분명히 했는데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 왜? 내릴 때도 다 까먹을 텐데 뭐. 그럼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예의가 뭐예요? 가르쳐준 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누가 제일 좋을까? 아, 목사님 그때 한 4년 전 얘기하면서 그때 설교하셨을 때 그 본문이 막 정말 그 말씀이 저한테 지금도 기억되고 아, 그때 제가 표정 관리가 얼마나 오래 4년 전 설교 내가 기억을 못하거든. 근데 얘가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모른다면 못하겠고 막 그 뭔 얘기를 하는 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너무 고맙죠. 가르친 보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의 주관자인 것까지 믿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가르쳐준 거 가지고 기억하는 거 그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모르겠을 때 혹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 알아보는 거 그만큼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약간의 증거만큼 믿으시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믿음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보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데요. 그 대단한 믿음은 이 소소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대단한 믿음은요, 이 소소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번 엄청난 체험한다고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뭘 바라셨어요? 1년 동안 경험을 차곡차곡차곡 쌓아가면 변할 거라고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설교 한 번 들었으면 내가 메시아인데 한 번 들었으면 꼬꾸라져야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대 안 하셨어요. 근데 네가 경험한 거 한 번 차곡차곡차곡 쌓아가면 너희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믿음은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소소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자들이랑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공부하지 못해서예요? 격렬한 신비 체험이 없어서입니까?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쌓이질 않아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위로하신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가르치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응답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을 주신 것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까? 제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신 분들 여기 최소한 절반이에요. 어디 갔어요? 이런 믿음 어디 갔어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아니, 엄청난 거 됐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만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안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연속 눈이 내려보십시오. 쌓이지 않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 수 있나? 하루만 눈이 내려도 쌓이는 눈은요,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요. 작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잘 쌓아두는 사람은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요. 큰 은혜를 받고도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듯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건 오늘의 그냥 가나안 땅의 그 성들, 오늘 풍랑이 있는 거,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은 다 구성해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믿음은 소소한 믿음을 쌓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솔직히 안 쌓이시는 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눈 내기도 어려워. 대설이 내려봐야 제일 안 쌓이니까, 그치? 하나님도 의욕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여러분한테 뭘 도전하실 것 같아요? 계속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전반부엔 기적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막 출애굽 막 엄청나게 일어나. 후반부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는 뭐라고만 하세요? 야, 기억해. 야, 기억을 해. 하나님 호구가 아니잖아. 이미 다 해줬잖아. 그걸로 가르쳐줬잖아. 근데 또 와서 또 달래. 이건 무슨 뜻이야? 표정은 거지 않고 기적만 보는 거지. 이익만 빼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 그런 행동으로 내 마음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나에 대해서 알아갈 생각도 전혀 없은 다음에 내 돈만 챙기겠다는 거잖아.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해요? 여러분들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관계를 거절하죠. 얘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또 와서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 힘들 때만 그래. 그래서 내가 베풀었으면 내 호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알고 친구가 돼야 되잖아. 그런 과정이 싹 없어.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친해지지 않았을까? 야, 내가 너한테 그래도 잘했고 우리랑 좋은 시간을 보냈고 했더니 아, 난 네 인격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네 패턴 뭐 이래버리면 뭐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쩌겠냐고, 이게 믿음이 되겠냐고.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국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소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거의 100분의 1,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같네? 요거 하나 받고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굴려서 거기서부터 굴려서 겸손하게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 그래? 그럼 함께 나랑 가까이 계시는 거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삶을. 내가 언제 진짜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책을 다섯 권 읽으면 내가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죄자유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였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새 마음 주시고 변화 주시고 차곡차곡 쌓였을 때 내 그 변화의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소소한 은혜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으세요. 자꾸 카페 가서 적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집에서 적으세요. 난 카페가 좋던데 하여튼 적으세요.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럼 내가 이 정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이 정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안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네. 그만큼.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좀 더 갑시다. 내가 너무 흥분해서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하죠.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세네 문 세네 번 더 정주하고 제가 이제 딱 마친 게 제 스타일이 아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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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한테 왜 안 쌓일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그렇게 나쁜 놈들도 아니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익만 얻어먹으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는 사람들도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안 쌓일까? 잘.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안 쌓이는 이유가 배은망덕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의 70%는 저보다 또 착하시거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누구한테 사소한 도움 받아도 그거 감사하는 마음 갖고 호의를 갖고 신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데서는 오히려 그 믿음의 방식들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왜 신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만 이렇게 되게 인색하게 굴고 안 쌓일까 뭐가? 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시작해볼게요. 삶에는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무지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사실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도요 이 영역 구분을 잘 하셔야 지혜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영역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는 무지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영역이고요. 하나는 사실의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이 내 인생에서 3분의 1로 거의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영역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지의 영역에 그냥 둬야 되는데 증거 없이 막 믿어버리는 분들 계세요. 쉽게 믿는 사람. 여러분 믿으려면 무지와 믿음의 영역은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 믿자, 믿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뭐가 필요해요? 항상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뭔가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그에 대해서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아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잘 아는 사람, 이거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 그냥 아는 사람과 믿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거야. 쉽게 믿어요. 사람도 쉽게 믿죠. 사람도 너무 쉽게 믿어. 근거가 뭐야? 없어. 얘는 원래 사람을 쉽게 믿는 애야. 얘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좋다고 얘기해. 그냥 사람이 다 좋대. 걔는 왜 좋아? 내가 보기엔 좀 나쁜 애 같은데? 에이,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왜? 에이, 좋은 애예요. 뭐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사람 쉽게 믿는 사람은요, 사람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요, 저 사람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차곡차곡 쌓여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 증거만큼의 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뿌리 깊은 거라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쉽게 믿는 사람, 다 믿는 사람, 쉽게 믿는 사람은요, 진짜 사람을 믿는 게 뭔지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무지의 영역을 관리를 못해요. 다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와요. 뭐든 쉽게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아, 내가 믿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위시지. 좋은 사람이길 바랬던 거고 잘 되길 바랬던 거고. 그렇죠? 증거가 없잖아.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영역을 유지하는 걸 싫어해요. 사실의 영역 아니면 그냥 무지의 영역으로 그냥 쪼개버리고 싶어요. 그 믿음의 영역이 약간 불안정성 있잖아요. 확실히 모른다, 확실히 안다가 깔끔하잖아. 이 정도 증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불안한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 난 되게 명확한 거 아니면 안 믿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관계가 생기겠어요? 그럼 면접 봅니까? 날 그렇게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랑 누가 관계를 해요? 일이 잘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일은요, 내가 뭔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 사람 아무래도 시작 못할걸요, 아마? 그리고 가치관은. 이 사람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비판하는데 본인 가치관은 없어요. 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치관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치관은 아무리 성장해도 여전히 믿음의 영역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사실인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무슨 과학 법칙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가치관이 없는데 모두의 가치관을 비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블랭크가 되죠. 모든 것이 사실이길 바라서 증거들을 싹 무시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삶에 되게 많은 부분이 블랭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지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을 지나 사실의 영역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 다리를 끊어버렸으니까.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 세 가지 영역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너무 쉽게 믿는 사람, 그리고 너무 안 믿는 사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다시 이 세 가지 영역을 만드는데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작은 증거로 과도하게 믿는 사람. 예를 들면 본인이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넌 왜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너를 봤더니 증거가 있긴 있어. 한 두세 번 실패를 했어. 한두 번 잘못한 게 있고 약점도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전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 패턴이 뭔지 아시겠죠? 웬만한 거 그냥 믿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블랭크를 안 놔두는 거야, 되게.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 근거를 보니까 되게 취약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과도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도 있어요. 되게 엄청난 증거가 아니면 증거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볼 때 이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증거들이 이미 나타났어요. 무시해요. 완전히 사실에 준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무시해요.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다 나타났어요. 근데 무시해요. 완전히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무시해요. 일이 잘 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무시해요. 되게 엄격하게, 엄밀하게, 대단하게 증거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시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영역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쪽에 쏠려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는 신앙 인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본인 원래 성향이 사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과 무지의 영역을 구별해서 다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으로서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언어로서의 믿음의 문제를 잘 다루지를 못한다고요. 믿음의 영역을 잘 핸들링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안 믿으면서 무조건 다 믿는다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하면요, 갑자기 다 믿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람 다 믿는 사람은 사람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차곡차곡 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는 증거를 얻고 그만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게 되게 충족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증거를 얻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게 진짜 충족감이 있어. 이게 진짜 믿는 건데 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거 믿어요?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런 거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 거 믿어요?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런 거 믿어야지.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다 믿어요.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요? 아, 그건 좀 불편한데. 믿습니다. 믿어드려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영역을 되게 혼탁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오늘 이거 되게 강조했죠. 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뭔가 압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거야. 막 이렇게 거대한 신비체험이거나 말씀의 정수가 깨달아져서 내 삶의 내 영혼과 골수가 쪼개지고 뭐 이런 게 믿음이야. 이렇게 압도적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요. 믿음의 작은 증거들을 다 날려버려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되게 압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소소한 믿음의 증거들을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좀 위로받은 거, 오늘 좀 도움받은 거, 오늘 좀 깨달은 거,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일확천금만 꿈꾸면서 돈을 안 모은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모아보세요. 1년이면 그게 얼마인지.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모아가야 되는 건데 나한테 일확천금은 안 오거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근데 계속 로또만 사는 것처럼 뭔가 믿음이라는 게 빡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소소한 증거를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요. 종교적 의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일반적 의미에서의 믿음의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꿀팁이야. 여러분 이건 힘든 게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연습하세요. 삶의 일반적인 3분류가 안 되니까 신앙의 3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별걸 다 믿는다고 얘기하거나 엄청난 게 아니면 그냥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분류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이건 모르는 부분이야. 여러분 모르는 것이 날 불안하게 하죠. 근데 증거가 없다고 믿어버리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저 경계와 예의. 그게 모르는 거에 대한 태도잖아요. 아, 모르는 사람이야. 아, 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 예.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추종하지 말고 모르잖아요. 그럼 예의 바르게. 그게 나쁘다는 증거가 없으면서 나쁘다고 확신하지도 마시고. 모르는 영역에 대한 예의. 경계. 그리고 내가 믿는 영역.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이만큼 믿어. 또 과도하게 믿지도 마시고 엄청난 증거가 있기 전에 안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증거만큼 이 사람은 이래서 이만큼 이 일은 이래서 이만큼 요래서 요만큼 요래서 요만큼 그리고 아 이건 진짜 맞아 사실. 이 분류에 익숙해지시면서 이걸 신앙으로 가져오세요. 평범하게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모르는 걸 다 아는 걸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기분에는 불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다 무시하고 싶은 마음의 근거에는 자만이 있고 그렇잖아.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 두려움과 고집이 이 사람을 지배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먹는다고 쉽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요. 연습하면 돼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눈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소금이 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금기만 치우시면 이렇게 쌓여요. 이제 그건 별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 심각한 아, 난 진짜 믿음이 정말 더럽게 없구나 이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오해 온갖 것을 다 믿는다고 해놔서 진짜 믿는 게 뭔지 개념도 안 잡혀버리거나 아니면 믿는다는 건 너무 엄청난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믿고 있는 사소한 믿음의 증거들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비어버리거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쌓이니까 여러분 그 루틴을 그 루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만큼 체크해놓고 적어놓고 쌓아가세요. 내가 이만큼은 하나님을 믿어. 이만큼은. 이렇게. 말씀을 마칩시다. 제가 뭐지? 아 이번 주 설교 되게 열심히 하죠.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설교 지금 설교 원고는 한 5장인데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한 30장, 40장은 쓴 것 같아. 처음엔 교리적으로 되게 어렵게 썼다가 이렇게 해야 누가 듣겠어? 이렇게 해도 잘 안 듣는데 이걸 누가 듣나 해서 더 되게 쉽게 했다가 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속이 시원하네. 아 이따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 공들일까요? 이 설교에. 지난주 설교, 이번주 설교 그러면요. 지난주 설교는요. 이번주 설교를 준비하는 에너지의 10분의 1도 안 들었어요. 개미 설교. 그런 거 쉽잖아. 아니, 개미 설교에 누가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건 좀 심한가?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소한 오해가 정말 밑바긴 독처럼 사소하게 그만한 아이인 데서 물이 계속 새어나가는 게 여러분 안에 은혜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찬양으로 눈물 나고 그럴 때가 언제예요? 막 이 말씀의 구절들이 이해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 그래요? 나한테 쌓인 거죠. 그렇죠? 나한테 쌓인 거. 나한테 5년, 10년, 20년 쌓인 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그래.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항상 돌봐주셨지. 내가 오늘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거 있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순간들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랑 항상 함께 하셨지. 그럼 내가 이 장면에서 지금 원망하는 것보다 나 좀 믿을 수 있을 거. 같이 풀어갈 수 있고. 나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감동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증거로 쌓아온 것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 아직까지 남의 신앙이고 로마서 말씀도 아직 남의 신앙이고 그럼 그 말씀이 언제 내 신앙 내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쌓아온 걸로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했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내가 이 쌓아온 걸 갖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내 심정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오늘 이 순간은 좀 있고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은 좀 있고 앞에 있는 이 가나안 가데스 반의 그 성들은 좀 있고 지금 풍랑은 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력한 것 같고 그거 있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대해 봅시다. 그 마음을 유지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오늘 하루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항상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항상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대단한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오셨다는 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나 그건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설 때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더욱더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케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기왕이 앞에 나와서 하자. 어? 내가 아래에 있을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할 때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제가 이 친구들 찬양 연습할 때는요, 제 설교 보느라 정신 없어서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나 혼자 엄청 열심히 따라 불렀어, 시끄럽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기환이 앞에 세워서 같이 하고 싶었어.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리고 매일 하는 얘기죠. 해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공의와 인자. 여러분 이걸 누가 믿습니까? 우리 중에 이만큼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요 이렇게 커다랗게 못 믿어도 그래도 이 큰 일부에 그래 하나님의 나랑 그래도 항상 함께 오셨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날 분명히 도와오셨어. 내가 이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 속에 있지. 내가 이 상황만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라는 큰 원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고 나갑시다.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악을 두루 살피며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워가리 너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만 자꾸 나를 채우시지 마시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성벽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풍랑,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다 형성시켜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여기서 다 죽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과 뭘 쌓아오셨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한 은혜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위로하셨고 가르쳐주셨고 같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같이 가시겠죠. 우리 그만큼 믿읍시다. 우리 아는 만큼, 믿기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와 도우실 것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걸 용서하시고 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오니 나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리시고 형 저한테 이러셨죠? 저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형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찾아오셨어. 아버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찾아오셨어. 아버지 내 삶의 하나님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하나님 잊혀지지 않으시고 내가 믿기지 않는 엄청 대단한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놀리고 비상적인 이에 대한 그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저희가 지금 나에게 이제까지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지금 나에게 조언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분명히 주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이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 나에게 보이시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에게 보이시는 그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증거를 잊고 살아가고 그 증거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그 증거를 상함시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에게 보이시는 그 증거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걸터탄을 여기 건너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정말 나를 이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험한 아버지가 험한 그 골짜기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좌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 혼자 잘났다고 떠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가고자 내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의사와 함께 살아가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고도 나 혼자 다 해결해 온 것처럼 나 혼자 다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교만하고 잘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아버지 다시 한번 자백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여겨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여겨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여겨보시겠다 여겨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여겨보시겠다 여겨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감사를 기억하게 여겨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감사를 기억하게 여겨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감사를 기억하게 여겨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즘부터 모든 기억이 날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억이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써 내가 원망이다. 그 모든 경험을 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회를 하신 자들과 백성 나에게 소망 아버지 예를 들어보시기 다시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감사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어제 감사한 거 여러분 옛날 일도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 전 일도 10년 전 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이 내 인생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거 다 끝난 일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오늘도 유지되게 우리를 도와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 지난 다음에 다 내가 혼자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되기로 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러실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이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까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이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당연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셨고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 감사를 분명히 함께 나에게 일하셨습니다. 때도 감사하기를 전합니다. 힘들 때도 감사하기를 전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를 보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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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희가 감사하기를 우리 함께 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지향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지향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 참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앞에 서 있는 적군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파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여기 멈춰서서 이제까지 해오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고 이 적군이 나를 죽일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날 이집트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치료했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만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으로 이 순간에 서게 하셔서 지금의 환경이 흘려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감정이 흘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믿기는 만큼, 내가 받은 증거만큼, 내가 겪은 만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 삶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자꾸 있는데 저희가 있는 이유를 보니 저희가 강팍하거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한데 믿음을 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데 믿음의 영역이 살아 숨쉬게 하셔서 모든 것을 믿어버리려고 하는 조급함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자만함도 버리게 하셔서 저희가 주어진 증거만큼 믿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 주를 향한 믿음도 자칙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폭풍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